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단지 영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히나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편지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편지는 예배를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예배를 촉구하는 그런 멘트가 먼저 나오고 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후에 나오는 그 순서가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먼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순서적으로 맞는 것인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는 이 찬송의 이 이야기를, 이 말을 지금 주체할 수가 없어서 먼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숨에 사도 바울이 쭉 한 번에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축복이 밝혀지기도 전에 찬송을 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어떤 다른 피조세계를 통한 축복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들 중에서, 이 복들 중에서 첫 번째는 택함을 받고 예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택하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5절에서는 예정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다시 한번 예정을 입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저희 구원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이 교리,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분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1절에서 나와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기로 계획된 것은 창세 전부터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는 죄인들, 곧 구원을 받아 교회 일원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양자 삼으시고 나중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예배로 촉구하고 있는데 그 아들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창조 전부터 피조세계가 존재하기 전부터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부분들을 피하거나 이런 내용을 말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혹시라도 불편하게 느낄까봐. 하지만 이것이 모든 복음의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바로 죄인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앞으로 3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택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하다라는 이 동사 안에는 원어상으로는 스스로 뭔가를 하다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고 과거에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회를 경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은 영원 전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로 최후의 심판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따라서 모든 3절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은 10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은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 전도 여행을 보시면은 48절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도시에 작정된 자, 예정된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뭔가 모호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택정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택한 자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택하셨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성경 본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창세 전에 택하심과 예정하심으로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정해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왜 성화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리고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긍휼대로 그분의 긍휼하심을 토대로 가엾게 여기심을 토대로 저희에게 거듭남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은 단지 칭의와 이 땅에서의 어떤 성화의 부분적인 성화를 위해서만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영화를 위해서 택함 받으신 것인데 5절에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함 받은 자들은 영원한 영광을, 영화를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보호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보시면은 5장에 보시면은 교회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도서 2장에 보시면은 디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택함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서 이 미리 알다라는 것은 이 알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알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사랑의 관계를 내포하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미리 그러한 관계를 이제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하거나 이 과정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락된 자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은 창세 전부터 특정 사람들이, 특정 영혼들이 언제 태어나게 될지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받는 것까지 다 전적으로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한 존재들을 내다보시고 사랑할 수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 특히 서신서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개념인데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은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쓰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에게 중생과 그리고 칭의와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사랑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저희에게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군원자로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아버지로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택함 받은 백성들을 각각 형제라고 부를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시면은 바로 목적은 우리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의 찬송에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교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이 교리를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15절을 보시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택정과 예정의 교리는 너무나도 근본적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교리 때문에 저희의 시작과 저희의 끝이 전부 다 그분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교리가 아까 가장 사랑받는 교리 이 교리를 이해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하지만 반대로 가장 미움을 받는 가장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장 이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 교리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좀 언쟁을 벌인 적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불공평하다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데 시편 115편 3절을 보시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시편 135편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그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란 뜻입니다. 시편 5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같이 생각하는 줄 알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의로운지를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뜻하시면 그것이 바로 의롭기 때문이며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청교도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옳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분께서 무엇인가를 뜻하고 그걸 행하시면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주의권에서 어떤 리더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택하심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신다는 그 개념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해를 하는 것은 그분을 독재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폭군이라고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이라면은 바로 폭군이라고 말하고 가장 하나님께 모독이 되며 가장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특정한 교리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인기 있는 복음주의자 리더는 칼빈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괴물로 만드는 교리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참 이기적인 것은 본인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해주실 때는 그런 것들은 좋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분의 주권과 통치자로서의 그 위엄을 세우실 때는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그렇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흉악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단지 어떤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괴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을 괴물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괴물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적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을 굉장히 흉폭하고 그리고 사랑이 없고 그리고 어떤 폭군처럼 행동하는 어떤 괴물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사람의 그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원래 굉장히 좀 역설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마치 두 평행선이 서로 쭉 만나지 않으면서 함께 가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야만 만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항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택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리고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택하셨다, 택하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바울이 요약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스스로 구원을 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것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게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구원하지 않을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실지 누구를 완악하게 하실지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그럴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모르시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바로 저희가 열린 유신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훗날에 심지어 수백 년 후에 그것들이 성취되는 경우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또 애굽이 이스라엘을 억압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도 이미 과거에 말을 한 후에 나중에 그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측하신 대로, 예견하신 대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모른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예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모르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모르신다면 어떻게 그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언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은 특히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등에 많이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이미 예언이 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주권적인 은혜는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고 이사야 43장 11절을 보시면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싶은데 이 택정의 교리는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디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영원전부터 시간이 있기 전에 믿음과 경건함과 영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누구한테 약속하셨습니까? 그때는 하나님밖에 안 계셨는데 바로 삼위일체 안에 다른 위격에게 다른 위격이신 또 다른 위격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서 바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따라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택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그 아들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그 택함받은 그 백성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잠시 요한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옵니까? 바로 예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왜 내쫓지 않으십니까? 바로 오는 자들이 뭔가 특별히 더 예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약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택함을 받고 예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태어나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칭의를 얻고 거룩하게 되면서 나중에 영화롭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예정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39절을 잠깐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신부는 아들에게로 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은 4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죠.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들에게 이 신부를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는 그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야고보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택하심의 교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교리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죄인들의 소망입니다. 택하심의 교리를 알면은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아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놀라운 진리와 이 놀라운 교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훗날의 그 영원의 그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저희가 감사함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셨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희를 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미 저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도 저희를 사랑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